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과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잘 좀 분배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지만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에 걸맞게 정말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본문 세 가지 중에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 마가가 아닌 누가복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특징을 굉장히 독특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부사와 동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요?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의 독특한 관찰력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고민이 많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땀과 피가 같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의사답게 그 혈한증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애써서 더욱 기도를 하시다가 심지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과 핏방울이 섞여서 내려오는 그 애절한 장면을 자세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조금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항상 중요한 사건과 결단과 결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의도적으로 강조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 누가복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놀랍게 체험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도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죠?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병자를 언제 고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던 그 고넬료 그 집을 구원하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언제요? 기도하러 갈 때, 빌립보 선교가 시작될 때도,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될 때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항상 중요한 사건 앞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는 홀로 하셨지만 혼자 가시지 않았죠.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자,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누구가 따라갔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그런데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 마치 그 제자 공동체 다수가 따라간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핍박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서 결단하셔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는데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자, 거리가 또 나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41절.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척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다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파도와 역경,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도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를 수 있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오늘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피를 흘리기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 흘리면 빨리 119 신고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항상 중요한 역사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시스템이 이제 변화를 맞죠. 내일부터 이제 리더 모임이, 청년부 리더 모임이 달라지고 주일은 개편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이 됩니다. 우리 정말 간사님들이 우리 3.1교회의 허리가 되는 우리 대청부를 이때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각 집마다 간사님들이 사라졌어요. 연결 리더라는 이름으로 임시 그 간사의 역할을 합니다. 몇 주 정도 동안. 그래서 빨리 이제 각 집마다 간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수많은 논의와 기도와 숙고 끝에서 이 조직 개편에 막을 드디어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순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이 이걸 보고 팔짱 끼고 그래 잘해봐 축복해 뭐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교회가 다시 비상해지려고 하고 교회가 정말 새로운 부흥을 꿈꾸려고 할 때 사탄은 분명히 방해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삶의 문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문제,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괴계가 놓여있는 그 중대한 기로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4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목적이 선명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얘기하시죠. 46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혀를 차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한글에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이 유혹과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려는 유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덫을 던져줘서 그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잠을 자고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졌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 명확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45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자는 거 아닙니다. 이름이 베드로라서 자는 거 아닙니다. 이름에 침대라는 뜻이 있어서 베드로 그래서 자는 거 아닙니다. 설교 원고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제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지금 알달달합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자꾸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한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그냥 홀로 두는데 고아같이 버려두지는 않겠다. 성령께서 오신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는데 뭔가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슬픕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크게 두 종류로 사람들이 구분이 되죠.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사람, 그다음에 자는 사람. 근데 이 제자들은 이미 다 먹었어요. 성만찬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바빠서. 나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아침잠이 많아요. 근데 금요 심야에 나오는데 나는 알고 보니 아침형 인간이었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기도한 것 때 시계 보는데 5분 지났어. 막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도 불구하고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평소 같으면 너무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으면 아휴 라고 좀 봐주실 텐데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슬퍼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려와 같이 제자들은 결국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기도라는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죠. 독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독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 예스삼일의 칼럼 중에서 우리 신구검 교수님께서 참 은혜로운 칼럼을 적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마음이 어려울 때, 서럽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울 때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런 벌어지만도 못한 이런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신학 공부도 시키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학 가리키는 선생까지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불평할 게 어디 있으며 섭섭할 게 어디 있냐 감사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로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교수님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섭섭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또 나타납니까? 아니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중간에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원망스럽고 불평과 불만 가득할 때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두렵고 떨릴 때 사탄이 발을 탁 걸면 탁 넘어져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은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제서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요. 32살 때부터 결혼 주례를 해가지고 진짜 결혼 주례를 많이 해서 결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결혼 주례를 많이 해서 제가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목사 안수를 해야지 받아야지 결혼 주례를 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섬겼던 청년부에서 강도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수 받을 때까지 결혼 날짜 미뤄서 결혼을 딱 이제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동갑나기 같이 이렇게 주례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혼 주례 많이 해봤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인 서약 할 때 형제들 정말 확신에 차고 얼마나 큰 소리로 검은 머리 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까? 네! 아멘! 그러면 예식장에 있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신부가 든든하다고 실룩실룩 웃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네!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시험당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지고,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아멘, 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큰 어려움이 한번 닥쳤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행정적인 문제가 딱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을 결정하죠? 일곱 집사님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시면 아, 일곱 집사님 리더십들을 더 많이 잘 세워서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일곱 명 집사님 딱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고백하냐 하면 일곱 명 세웠으니 이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행정일을 한다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일하실 분들을 세우고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그 다음 구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초대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 믿어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개편에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다른 문제보다, 다른 해결책보다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오늘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42절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이 구분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뒤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설마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사역하면서 항상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청년들은 세 가지 기도하면 좋죠.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친구,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영적인 스승 달라고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 제목 쓰면서 좋은 배우자 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요. 막 넘어가고 막 음식도 잘하고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김치찌개도 잘하며 기도를 몇 시간 하며 경건서적을 몇 권씩 읽고 막 얼마나 리스트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자매를 위해서 막 이렇게 써나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라고 그 저를 가르쳤던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막 했는데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많은 리스트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동역자 친구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서 어려운 선배, 후배, 동기들에게 손 내미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멘토, 좋은 스승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 계속 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스승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내 뜻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는 키 183 이하는 안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던 제 아내가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좋은 멘토에게 신앙의 조언을 받을 때 멘토링 받을 때 항상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저분은 진짜 기도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학식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어떤 위치에 있든 경험이 어떻든 실력과 능력이 어떻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확신이 들면 가서 묻습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는요 양이 질을 담보합니다. 기본적인 양이 있어야지 기도의 질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 다 마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하나씩 둘씩 집으로 귀가를 하시는데 아, 내가 오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한 딱 중간쯤에 앉으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거의 다 갈 때가 돼 자정이 넘고 이제 새벽이 넘었는데 저 앞에서 왼쪽 구석에서 한 성도가 정말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 저분 진짜 대단하다. 나는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간절히 이 시간까지 기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딱 감동을 주시는데 한번 이겨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오늘은 졌다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앞자리로 와서 다 보니까 기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기타 케이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악기팀에서 기타 케이스를 거기에 두고 토요일 연습 때문에 그냥 두고 갔는데 그 사람으로 알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타 케이스 덕분에 기도의 신세계를 경험했대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두 배로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게 됐다는 흘러내려오는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여러분 오늘도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명 시절에 일기를 적은 것을 이번에 교육자실이 이사를 했잖아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전도사 초년명 시절에 큐티하면서 일기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할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지금 내게 맡겨진 영혼들 충실히 섬기지 않을 것이다. 주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회라는 거룩한 이 소명의 길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저급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되지만 또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 이거 구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는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하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순종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힘은 순종의 능력은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교육자들이 단체로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 4시 목회자 경건회 이렇게 하면서 봉고차에 추리링을 입고 다 태우더니 차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으로 이렇게 탁 서서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라톤 10km. 저는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 딱 됐는데 다른 분들은 몇 년씩 되셨어요. 10km, 5km 갔다가 반환점 달려서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동을 꽤 좋아합니다. 운동신경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달리면 되겠지. 좀 멀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달렸는데 1km 달리고 숨이 헥헥돼가지고 못 달리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계속 달렸으니까요. 쭉 10km를 50분 만에 딱 오는 거예요. 저는 2km, 3km 가다가 이 무릎이 나가가지고 쩔뚝쩔뚝쩔뚝 거리니까 폐잔병들 수거하듯이 봉고차가 와가지고 저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다쳐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동역자들한테 아 제가 마라톤 무리했는 것 같은데 이게 무릎이 아파서 다음 주를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마라톤으로 다친 무릎은 마라톤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또 갔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쯤 이렇게 갔어요. 갈 때 정말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역하러 이 교회에 왔는데 마라톤하러 왔나. 이것이랑 목회랑 양떼를 돌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막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면 순간 제가 10km를 완주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달리기가 제 취미가 됐어요. 요즘도 제가 10km씩 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마라톤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우습게 봤어요. 내가 운동 좋아하고 운동 잘하니까 이 정도야 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10km를 달릴 수 있는 근육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근력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생활과 굉장히 있다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께서 영성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리고 하기 원해도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43절 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계속 하시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셔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다 체험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막 나는 묵상기도 하고 싶은데 앞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냥 믿고 순종하고 했더니 한 20분 되고 30분 되고 40분 딱 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제가 2002년도에 결혼과 동시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신혼집을 학교 용인에 있는 총신신대원 근처에 용인에 신혼집을 월세방을 하나 작게 얻어서 이제 사역지를 뭐 용인 근처나 아니면 서울 수도권 쪽에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에 있는 모교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모교회를 좀 어린이 부서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신혼집을 용인에다가 했고 저는 또 사역이 청년 사역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끄러.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이제 잘 알고 친하니까 결혼 주례도 해주셨거든요. 그냥 해.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집은 용인이고 신학교 금요일 수업 마치고 마티스 타고 붕 혼자 가서 대구에 한 4시간 걸려서 가면 바로 금요 철야입니다. 금요 철야를 하면 새벽 3시까지 금요 철야를 9시부터 3시까지 하고 토요일 사역하고 주일 사역하면 마치고 또 마티즈 타고 붕 타고 용인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공부하고. 아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순종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 간사님들 중에 저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사역하시는 분 꽤 계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정말 책임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을 하고 나니까 제 몸이 다 상해요. 그리고 사례비 45만 원 주셨는데 11조랑 선교원금 떼고 30만 원이 마티즈 기름값도 다 나가더라고요. 집안의 가장인데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육체적으로 쉽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제가 청년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 복음화와 막 캠퍼스 복음화와 뭐 이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앉혀놓고 얘들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캠퍼스에 막 사형리를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또 1년 또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요맘때였어요. 요맘때. 이제 2년째 하니까 이게 거의 몸이 거의 다 망가지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날도 금요 철야 때였어요. 요 시간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기도를 딱 시작하시면 9시부터 시작하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다 꺼놓고 거의 5시간 동안을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 보통 새벽 1시가 되면 1부가 끝나면 보통 가시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못 가잖아요. 1시부터 또 3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2시간 동안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도 내 입장 돼보세요. 하나님 마티즈 타보셨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계속 혼자 운전해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청년 사역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통일을 얘기해도 막 성교 막 복음화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하면요 애들이 장의자였어요. 장의자. 그때 유년부실이 장의자였는데 막 설교하면 애들이 막 뛰어넘고 슈퍼맨 놀이하고 침 흘리고 자고 막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청년 사역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나님.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진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새벽 2시쯤인가 제 뒤에 한 분이 저 등을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크게 기도했다. 와, 이게 너무 크게 기도. 이게 사역자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다른 분들 막 기도하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분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시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옆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 앉으셨어요. 진짜 화나셨구나. 옆자리에 딱 앉는데 본인은 이 교회 출신이 아니래요. 친척 집에 잠깐 왔다가 교회가 보이길래 왔대요. 근데 방금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왔대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저 앞에 있는 청년 위로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전도사인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가 필요하면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하고 종이에다가 011 그 당시에 011이었어요. 011 뭐뭐뭐에 뭐뭐 딱 주고 이름 정 누구 누구 집사 이렇게 딱 주셨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뒤에서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인내로 열매를 잘 결실하면 100배로 열매 맺는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토요일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유년부 사역을 딱 하는데 유년부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제 말 듣지 않고 슈퍼맨 놀이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딱 집중해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전히 콧물을 흘리고 침은 흘리죠. 근데 그 콧물과 침이 보석 같은 거예요. 막 가서 핥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사랑 너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월, 11월이 딱 지나가고 12월 한 중순쯤이 딱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딱 왔어요. 제가 그때 사역하던 그 교회의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야, 이사무엘 전도사 너 집이 멀어서 좀 고생한다고 했지, 나한테. 1년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지금 전도사 한명 지금 구한다. 너 한번 와봐, 와봐. 티오는 없는데 그냥 들이밀어 봐. 그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여기 인싸오니 나를 써주소서 해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저는 뭐 교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언제 올라오래요? 12월 중순에.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앞에 송태근 목사님이 계시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써주소서 하니까 다 보더니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래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통일 캠퍼스 얘기도 알아들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랑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두 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활짝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매님들만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공동체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삼일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양심에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 선사가 예수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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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